옛날에 유대인들이 복으로 생각하는 것, 축복으로 여기는 것이 세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다 부자 되는 것. 부자 되는 것 싫어하는 사람 없겠죠. 두 번째는 장수, 오래 사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많은 자녀들을 낳는 것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를 많이 낳습니다. 낳을 수 있는 능력껏 어떤 집은 12명씩 낳기도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자녀들이 참 많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은 자식이 많은 것도 부담이 되겠지만은요. 돈이 많다면 자식이 많은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 큰아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 며느리가 처음에 와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애를 몇 명이나 낳을 거냐 했더니 적어도 한 두 명 정도는 낳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를 하나 낳고 나서 힘이 들었던지 no more brother, no more sister 그러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은 안 낳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아주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며칠 전에 어느 분을 만났는데요. 뉴욕에 아들이 삽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아이를 하나 낳아서 데이케어에 맡기는데 한 달에 4,600불씩 낸대요. 그러니까는 뭐 여기도 아마 아기 하나 맡기려면 돈이 꽤 들 겁니다. 그런데 뉴욕이니까 더 비싸겠죠. 한 달에 4,600불을 낸대요. 애 하나 맡기는데. 그래 도대체 얼마를 벌어서 그렇게 돈을 주고 맡기느냐 했더니 뭐 그런 대로 번댑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많이 낳으라고 하는 것이 이게 참 옛날 말이지 요즘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누구나 부자가 되고 오래 살면서 또 자녀들이 많아서 번성하면은 좋겠지요. 그렇지만은 형편이 또 그렇게 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데요. 이렇게 오래 살고 부귀를 누리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패단이다. 오늘 본문에 시작하면서 내가 패단 있는 것을 봤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것, 패단 무엇이 있습니까? 첫째로는 가진 것이 많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패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이 병이라는 말 했습니다만은 앞에 나오는 패단과 같은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얻었지만은 그거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니까 그게 미스터리다, 패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3절에도 보면은 사람이 비록 일백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고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러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하노니. 정말로 많은 자녀를 낳고 장수하고 건강하고 그러나 심령에 낙이 없어요. 어떤 자가 비참하게 죽었는데 제대로 매장도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더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존귀하고 자녀들이 많고 장수하고 자 이런 것을 가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말씀을 기록한 그 솔로몬의 아들 중에서 르호보암이 어쩌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고 자녀가 88명이었습니다. 많은 부인을 거느리면서 많은 자녀를 얻었지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행복했습니까?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나라가 두 동강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다스리면서 아주 큰 아홉 지파 반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게 되고 이 르호보암은 두 지파 반 아주 작은 유다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산도 많고 자녀도 많지만은 또 장수하지만은 그 가정이 화목하지 못해서 불행한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은 어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7절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매일같이 한우를 먹고 뭐 좋은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그러면 차라리 채소를 먹더라도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더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1절에도 보면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입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육선이라는 게 뭐예요? 막 고기, 소고기, 또 생선 좋은 거 뭐 이런 거 매일같이 한 상을 놓고 먹어도 서로 다투면은 차라리 가난하면서도 떡 한 조각을 놓고도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하는 것이 더 화목하는 것이 좋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 과연 그것이 행복하냐,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말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여러 질병들이 있어요. 근데 질병 중에 하나가 특이한 병이 있습니다. 이 부자병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부자병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 병명으로 보면 어플루엔자라고 그런대요. 이 어플루엔자라는 말은요, 어플루언트, 그러면 이제 풍성하다, 뭐 능력하다 그런 말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인플루엔자, 뭡니까? 유행성 독감이에요. 풍부하지만은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쳐서 어플루엔자, 그러면 이제 부자병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재력가입니다. 돈은 많아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물론 재벌 가운데서 자녀들이 아주 곱게 바르게 잘 자라서 훌륭한 자녀들도 있지만은 보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많잖아요. 돈이 많아서 그냥 지 멋대로 삽니다. 감정 통제가 안 돼요. 그냥 아무 데서나 소리 버럭버럭 지르고 자기 감정 이걸 절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덕성이 없어요. 그냥 지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또 나아가서 야, 이렇게 왜 사느냐, 뭐 너무나 많이 풍요하다 보니까 이 삶의 의미가 없어요. 무력감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일종의 정신장애를 가리켜서 어플루엔자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10대 소년이 백화점에 가서, 저 월마트에 가서 이 맥주와 이 술을 훔쳐가지고 친구들하고 먹고 나서 술에 잔뜩 취한 가운데서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다가 사람이 가는 인도로 차를 가서 네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고 많은 사람이 크게 다쳤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뭐 훔친 죄에다가 또 음주에다가 사람을 죽였죠. 중상자가 있죠. 그러면 법적으로 적어도 한 20년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부가 어떻게 했냐면은 얘는 부자병에 걸렸기 때문에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보호관찰, 심리치료를 받아야 된다, 네, 그렇게 판단을 재판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전, 무죄가 되는 것이고 무전, 유죄가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판결하는 것이 말이 안 되지만은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런 자녀들, 돈은 많은데 자녀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서 그렇게 사고나 치고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그러고 다니면 그 가정이 행복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런 가정에 행복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적어도 가족이 화목하면은 그 행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서 감사하면서, 그리고 가족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것이 축복이죠.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요, 쓰지 않고 오래 세워두면 어떻게 될까요? 고장이 나요. 그러니까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오래 타도 고장이 나지만은 전혀 타지 않고 그냥 계속 몇십 년을 세워두면은 나중에 못 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유효적절하게 쓰라고 주신 것인데 그걸 쓰지 않고 그냥 녹여두면은 나중에 녹이 쓰게 되는 거죠. 필요한 것에 유용하게 쓰면은 큰 축복을 가져오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지 않으면 그거는 행복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오병이어를 드린 한 아이가 있잖아요. 그 아이가 도시락을 챙겨와서 그걸 예수님 앞에 내놓지 않았을 때는 그건 한 아이의 도시락일 뿐입니다. 그건 한 아이가 먹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비록 적은 것이지만은 주님 앞에 내어놨을 때, 희생했을 때, 가장 유용한 곳에 그것을 내놨을 때 어떻게 됩니까? 5천 명이 먹고도 열두 바구니에 남는 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늘어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더해지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박해를 받아서 숨어 지내는, 그리시네가에서 숨어 지내고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이제 시내가에 물이 다 마르고 나니까 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사렙다 과부의 집으로 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과부가 도망한 과부 같으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가서 봤더니 먹을 거 밀가루 조금 있고 기름 조금밖에 없어요. 그걸 가지고 모자가 한 끼 해먹으면 이제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죽어야 되는 그런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으로 보냈어요. 그 과부는 굶어 죽을 줄 알았지요. 그 먹고 나면은.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었지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남은 거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나에게 줄 수 있겠느냐? 나를 위해서 그것을 희생할 수 있겠느냐? 물어보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야, 선지자라는 사람이 벼룩에 간을 빼먹지. 그 가난한 집에서 그 모자가 어렵게 살면서 이제 조금 남은 거 한 끼 먹고 죽어야 되는 그런 가정에 가서 그걸 그냥 뺏어 먹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엘리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굶어 죽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것을 참 필요한 곳에 사용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축복을 그 가정으로 하여금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은 것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얼마든지 생산적인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가져다 할지라도 그것을 유용한 데 사용하지 못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정말로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많은 자식을 낳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 사람이 행복하냐?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폐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폐단이 뭐냐면은, 열심히 수고를 하는데요 만족이 없어요. 7절 말씀 보면은, 사람의 수고는 다 그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먹고 사는 것도 이게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특별히 오늘 7절 말씀은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한 말 같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이 워낙 가난해서 아무리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해도 먹고 살기가 힘이 들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수고는 그 입을 위함이나 식욕이 차지 아니한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이 먹고 사는 데에 능력하지 않더라,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앞장에 보면은, 사람이 은을 많이 가진다 할지라도 그 은으로 인해서 만족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요, 이 6장에 와서는 이 가난한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는 폐단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부자들은요, 먹고 놀아도 뭐 가지고 있는 주식이 있다든지 뭔가 뭐 부동산이 있다든지 그래서 가만히 먹고 놀아도 그냥 점점 부해지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막 출하고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도 살기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폐단이죠. 미스터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사람의 수고는 다 그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도 먹는 즐거움이라도 있어야지. 안 믿는 사람들보다 뭐 다 누릴 거 다 못 누리는데 그래도 먹는 즐거움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요, 그 좋은 것을 매일 같이 먹어보세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그냥 물려 죽겠다 그러잖아요. 이런 뷔페 식당 같은 데도 처음에 가면 뭐 엄청 많아서 야, 이거 어떻게 다 먹나 그러지만, 아유, 다음에 또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한 달 내내 매일 가보세요. 그 다음 가기 싫어지잖아요. 이 사람에게는 세상의 것 가지고 만족이 있을 수가 없어요. 1804년도에 나폴레옹의 황제 그 막내 동생 미국에 여행을 왔다가 볼티모어에서 베시 패더슨이라고 하는 여성을 만나요. 그런데 베시 패더슨이요, 그 당시에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은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미모가 멋있었냐면은 유럽의 상류 사회까지 알려졌대요. 야, 미국에 가면 그 베시 페더슨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분은 그냥 미모와 모든 것이 그냥 완벽해. 그래서 유럽의 상류 사회까지도 그 이름이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폴레옹 황제의 막내 동생이 그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싹 돼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미국의 최고의 미인이 이제는 나폴레옹 황제의 동생 부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녀가 미국에 있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내용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는 무료함과 지루함으로 죽을 지경이야. 책을 읽어도 이제는 실증이 나고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는 것이 지겨워 죽겠어. 운동을 하자니 나이가 너무 많고 무슨 일을 해도 아무런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어. 사람들은 내가 아름답다고 예쁘다고 칭찬을 해주면서 파티와 무도회에 초청해 주지만 나는 이제는 거기에 흥미가 없어졌고 모든 것이 시시할 뿐이야. 그런 편지의 내용을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게 나폴레옹 황제의 동생의 부인이 되었지만은 그 권세와 권력과 그런 아름다운 집안에 갔었지만은 행복하느냐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가장 참 최고의 권세를 누린다 할지라도 행복하지 못하다면 그것이 복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아무리 그것이 좋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만족을 주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알아야 되는 것은 지혜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하고 부자가 되느냐, 그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뇨? 공부를 많이 해서 학박사가 된 사람이나 뭐 낯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우매자나 결과적으로 보면은 나은 것이 별로 없더라.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렇게 똑똑하고 말 잘하니까 부자가 돼야지.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말은 참 잘하고 똑똑한데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재주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부자가 되지 못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 그런 사람 없어요? 아이고, 저 사람은 배운 것도 많고 참 똑똑하고 말도 잘하는데 왜 저렇게 어렵게 살까? 아마 그런 사람들이 한둘쯤은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미스테리, 폐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 무엇 때문에 우리가 만족을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욕심이 우리에게 만족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부귀영화와 많은 자녀와 장수와 그 욕심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 원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만족을 주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과한 욕심은 오히려 우리에게 불행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욕심이 잉태하면 뭐를 낳습니까?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뭐를 낳아요?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욕심을 가질 때 그것이 참된 우리에게 만족을 주느냐, 행복을 주느냐,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행복이라는 게 뭐냐, 이걸 수학적으로 분수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분수라는 것은 이 분모가 있고 분자가 있잖아요. 이 분자는 만족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분모는 욕구를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분모, 욕구가 한 세 가지가 좀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만족이 돼요. 그러면 3분의 1이잖아요. 그럼 행복도가 얼마나 돼요? 뭐 33%, 30% 좀 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세 가지인데 그중에 한 가지밖에 내가 얻지를 못해서 그러면 내가 만족을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욕구가 한 10가지쯤 돼요. 아마 이런 분은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내 마음에 요구하는 것이 한 10가지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중에서 한 가지는 이루었어요. 그럼 아홉 가지는 못 이루었잖아요. 그럼 내 행복도가 얼마나 될까요? 뭐 10분의 1 정도. 뭐 정확하게 뭐 수학적으로는 표현을 안 하지만은 그래도 열 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안 되니까 이 퍼센테이지로 말하면은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행복도는 낮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수학적으로 무한대의 축복을, 행복을 누리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호가 어떻게 되면 될까요? 0분의 1 되면 됩니다. 수학에서 0분의 1은요, 이거는 무한대로 표시합니다. 수학에서 내가 원하는 게, 요구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건지막한 것이 하나가 딱 만족이 됐어요. 그러면 나는 무한 행복한 거예요. 0분의 1.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욕심, 세상적인 욕심을 다 버리면 무엇이 온다?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이 무한대의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딱 두 가지인데 하나님께서 다섯 가지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것도 큰 행복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욕심만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요, 행복을 누리라고 창조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불행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제멋대로 행복을 막 사용을 하니까 하루는 천사들이 와서 이 세상에 있는 행복을 다 거두어 가자, 회수하자. 그런데 회수해 가는 걸 어디다 숨겨놓을 거냐. 어떤 천사가 회의하면서 아 그거는 쉽다고, 저 태평양 바다 깊은 데다가 딱 숨겨놓으면 아무도 못 찾을 거야. 그랬더니 다 천사장이 아유 사람들은 머리가 똑똑해서 그거 찾을 거야, 금방 찾을 거야. 아 그러면 우리 저 높은 뭐 산에다가 꼭대기에다가 딱 갖다 놓읍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탐험심도 있고 머리가 비상해서 그것도 찾을 거야. 그럼 어디다 숨기냐? 한참 의논한 끝에 결론이 뭐냐면 행복을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데다가 숨겨놓자 그랬대요. 그러면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찾아내지 못하고 혹시나 어쩌다가 그걸 찾아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행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욕심을 버리면 무엇으로 가득 찰까요? 행복으로 가득 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 내라. 마음의 욕심을 버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신다면 어떻습니까?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동은요 마음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무엇을 담아두고 있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선한 것이 나올 수도 있고 악한 것이 나올 수도 있고,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입으로 어떤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이 말은 어디서 나오느냐? 마음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말은 결과적으로 행동을 낳게 되고, 또 행동이 반복되면은 그것이 그 사람의 습관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습관은 그 사람의 인생 운명을 낳게 된다. 소위 말하는 심리학자들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에 뭘 가지고 있느냐?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세상 욕심을 버리게 된다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속도로에 차가 두 대가 막 급하게 가요. 하나는 응급 환자를 싣고 가는 앰뷸런스고요. 또 하나는 술에 만취돼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난폭하게 운전하는 차가 있습니다. 이 두 차의 차이가 뭐겠어요? 그 운전석에 누가 앉아 있느냐?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빨리 병원으로 옮기는 사람이 있느냐? 아니면은 술에 취해서 그냥 사람을 죽이는, 상처를 내는, 다치게 하는 사람이 앉아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사탄이 지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운전석에 누가 앉아야 됩니까? 주님이 앉아 있어야 되겠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충만할 때에 우리는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35년에 심리학을 전공했던 한 젊은이가 이 시대의 흐름과 그리고 여론을 수집하면서 분석하는 연구소를 하나 세웠습니다. 그 연구소가 바로 갤럽 연구소라고 합니다. 그 연구소를 세운 그 사람 이름은 조지 갤럽인데요. 이 조지 갤럽이 심리학을 연구하면서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행복한 것이 뭐냐,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이냐라고 하는 것을 여론조사를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가 만들어진 내용이 뭐냐면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종교적인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신앙의 체험을 한 사람이 행복하더라. 그러면 반대로 불행한 사람은 누구냐? 알코올 중독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술로 채운 사람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사람하고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 모시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담고 있잖아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복을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많은 것을 우리가 가졌다 할지 가진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천문학적인 재산을 소유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아름답다고 하는 여자 많이 모았어요. 3,321명을 후궁으로 거느렸습니다. 그 많은 부인들로 하여금 616명의 자녀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100명의 자녀만 있어도 참 부족함이 없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616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흔히 말하는 세상의 행복의 조건은 다 가졌습니다. 부귀와 권력과 쾌락과 건강과 다 가졌어요.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 죽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내 인생에서 정말 행복했던 기간은 딱 14일이었다. 2주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권력과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인데 마지막에 죽을 때에 내가 행복한 적은 14일밖에 안 된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AD 9세기경에 사라센 제국을 49년 동안 통치했던 압둘라만 3세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지만은 행복하지 않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요한 웨슬레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이 없다 그랬어요. 시편 144편 5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또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6편 6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정말 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